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동부사역교회 두 번째 오는데 제가 오면 제일 편안한 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게 마이크를 조절할 필요 없어요. 높낮이를. 오늘 이 아침에는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들 수 있는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질문하면 저는 좋은 신랑감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좋은 신부감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신부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좋은 신랑감으로 먼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준비돼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는 적어도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분 조용히 오른손만. 관심 없는 분 안 드셔도 돼요. 하나님께 정말 이런 사람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좋은 신랑, 좋은 남편,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원합니다. 네. 나머지 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들어보세요. 진짜.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 많이 하지 말자. 기도 많이 하면 내 이상형을 못 만난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꿈꾸는 여자를 못 만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위해서 20년 기도하셨어요. 네 부가 같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제 아내는요.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안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 어떻게 가서 살까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꿈꾸는 이상형은 요만큼인데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여기에다가 주님이 하나씩을 더하세요. 인물도 이쁘고 성품도 좋고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기도 많이 하니까 내 이상형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이상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을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Which means 지금 제 아내가 그래서 제 이 이상형보다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수습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평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결혼 잘한 남자 5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 그 얘기 듣자마자 자기도 거기 들어간대. 제가 봐도 그래요. 할렐루야.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 뒤에는 사모님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는요.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요셉은 옷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생이. 옷과.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2명의 아들 중에 넘버원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옷들을 입힐 때 형제들 다 옷을 입힐 때 요셉에게만 주는 옷이 있었습니다. 무슨 옷이죠? 이게 성경을 잘 아시는 교회네요. 채색 옷입니다. 근데 채색 옷은 화려한 옷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중에 어떤 하나의 해석이 있냐면 그 당시에 채색옷은 장남을 상징하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어머니들이 다른 어머니이긴 하지만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을 장남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면 그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 옷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이 들판에 일 나가 있을 때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형 장남 르우벤이 피 흘리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 집 형제 중에 말을 제일 잘했던 유다가 팔아버리기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남의 나라의 미디안 사람의 종으로 슬레이브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판다는 것은 이제는 인격으로 대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물건입니다. 돈에 의해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 인생을 시작하는 게 요셉의 비극입니다. 이때 형들은 이 채색옷을 다 찢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야곱 아버지는 이 옷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땅을 치며 애통하고 방성대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 입은 옷은 뭐냐면 채색옷 다 벗김당하고 속옷바람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노예가 돼서 끌려갈 때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옷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속옷이라고 대답해도 물론 되겠지만 노예가 입은 옷, 즉 여러분 캐딜락이 대통령 차입니까? 대통령이 타는 차가 대통령 차입니까? 대답 잘하세요? 캐딜락이어야 대통령 차예요? 대통령이 타는 차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조그만 차 하나 타면 티코를 타면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노예가 옷을 입었어요. 속옷을 입고 가요. 그럼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노예 옷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두 번째로 입은 옷은 노예 옷을 입은 겁니다. 노예 옷을 입고 팔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팔리냐면요.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든 요셉은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았습니다. 이게 요셉이 잘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충 믿어서 술 먹으러 가자 그럴 때 놀러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못해요? 저 사람은 가자 그러면 당장 올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와.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 절대 안 와,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들통났습니다. 다 우리는 사실은 말만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믿음이 진짜 좋은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일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생각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내가 동부사라의 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지. 나만 가면 근심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는데 제 셋째만 들어오면 우리 집이 근심이 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첫째가 들어와도 할렐루야 복이 되는 가정. 둘째가 와도 복이 되는 가정. 온 교인이 아멘할 때까지. 아내가 와도 복이 되는 집. 남편이 와도 복이 되는 집. 어떤 자녀가 들어와도 복이 되는 집. 이런 자녀로 이런 가정으로 가득 찬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하시는 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종하지 말어.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우리 집 전체 다 맡아. 그래서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관리의 직을 맡기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매니저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매니저가 됩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더 복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니저가 됐을 때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셉이 입었던 세 번째 옷은 무슨 옷일까요? 천재성이 있어요. 이거는. 매니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세요? 이 옷을 또 벗기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좀 풀렸습니다. 노예에서 매니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옷을 또 벗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벗겼는지 아세요? 미세스 보디발. 이 미세스 보디발께서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요, 이 겉옷을 유혹의 현장에서 벗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유혹 자체는, 유혹이 올 때는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유혹을 할 때 유혹을 보는 현장 자체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혹의 자리는 여러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아멘? 유혹의 자리는 떠나셔야 합니다. 근데 언제 죄가 되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유혹을 묵상하면 죄가 잉태된다. 다윗도 오후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옥상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창문을 열고 목욕했는지, 목욕하는데 여러분 그때 떠나야 돼요. 묵상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이 겉옷을 뺏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애정을 안 받아주는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이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어디다 넣어버립니까? 감옥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수가 됩니다. 아무 죄도 안 짓고 갑니다. 근데 너무 감옥에서요, 요셉을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데도 죄수로 들어간 겁니다. 네 번째 옷은 더 어렵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혹시 이 네 가지 옷을 여러분 외우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무슨 옷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매니저, 네 번째, 기적입니다. 이건 이 아침에 정신이 안 깬 상태에서 네 개를 외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네 개의 옷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채색 옷과 매니저 옷은 요셉을 아끼는 사람들이 입혀주고 싶은 옷이었습니다. 노예옷과 죄수옷은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입혀주고 싶은 옷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는 이 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성경은요, 이 성경은 창세기에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몇 번째 옷이에요? 근데 총리 옷을 입었을 때 그냥 총리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총리 옷의 재질까지 얘기합니다. 총리 옷은, 요셉이 입은 옷은 세마포 옷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뭘로 쌌는지 아세요?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가면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입게 될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총리 옷을 벗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에 요셉이 죽는 날까지 총리 옷을 벗긴 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리 옷은 못 벗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평생 입혀주고 싶었던 옷은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미워하는 놈들이 벗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관리자로 평생 우리 집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벗겨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실 때 내 자식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이런 옷을 입혀주고 싶어도 반드시 입혀주고 싶었다. 아무리 입혀도 심지어 입혔다 할지라도 반드시 벗기는 놈들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하기를 바래서 정말 죄수의 옷, 노예 옷을 입히기를 원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절대로 끝까지 입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사람은 벗길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인데 큰 꿈을 꾸게 하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꿈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꿔서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냥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이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식을 키울 때 내 꿈의 옷을 입히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서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잖아요. 감옥을 책임맡고 있는 사람도, 전옥 책임맡고 있는 사람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너무 신실하니까 감옥의 모든 관리를요,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보는데 어느 날 애굽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여러분 가장 높은 직책 중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 관리를 하니까 죄수들 관리하는데 이 두 남자들이 얼굴에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당신 근심이 많아?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술 맡은 거는 당신은 사울에 복직되고 그 다음에 떡 맡으면 당신은 안 됐지만 사울에 죽는다.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시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됐거든 누구를 생각해 달래요? 나를 생각해. 나한테 은혜를 꼭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게 내가 나를 아래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 안 한 거 죄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 같으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꾼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인생은 이런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는데 남을 도와준 다음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성경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도와준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갚아줄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사회 살다 보면 공항 라이드 해주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진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얼마나 여러분 작은 아픔이 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신다면은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죠 하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은 그래도 이 치노힐레는 다 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선을 베풀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복직이 됐는데요. 컵베어러라 그러죠? 술 맡은 거는. However, he did not remember Joseph. 그 다음에 강조, he forgot him. 강조해요. 두 번 반복해요. 근데 이것이 4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40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 절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얼마가 지났습니까? 바로 전절이 이거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만2년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은 지로 만2년을 when two full years had pa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만2년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2년이 had passed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2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설교 중에 모세 얘기를 하는데 29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40년 도주한 얘기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어 거기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8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죠. 이때 80세가 되는 미디안 두 번째 40년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After 40 years had passed.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4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40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40년이 지나간 후에라고 돼 있는데 한국 성경은 4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차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모든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40년이 찼다는 말은 지나갔다는 말은 서양적 표현이지만 찼다는 말은요 동양적 표현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 동양적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를 찾은 겁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찾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나는 위클리프 바이블하고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ASV. 여기에는 영어가 다르게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When Moses had filled 40 years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채웠을 때. 또 하나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40 years were fulfi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양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요. 영어에도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일을 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40년을 미니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세 주십니다. 25년 뒤에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찾지 않겠지만 1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왔다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의 개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400년 고생하다 돌아오는데 그때 얘기하시면서 두 번을 반복하면서 400년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정착한 지 4th generation. First, second, third, fourth generation. 네 번째 세대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얘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요셉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애굽 땅에 이방 땅에 계기 되어 정착하는 게 요셉 때 정착합니다. 요셉이 가족을 다 불러요. 요셉 때 정착했다가 언제 돌아오면 모세 때 돌아옵니다. 모세 대국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세대부터 모세까지가 4세대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어느 후손이겠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가 1세대입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레위의 아들 중에요? 노. 고핫.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 아므람이 요기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레위, 요셉의 세대, 1세대 정착, 그 다음에 고핫 세대, 2nd generation, 3rd 아므람, 4th 모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계기 됐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신 얘기가 모세가 태어나기 600에서 700년 전입니다. 우리 파트너 어디 갔죠? 예. 오늘 성가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왜 제가 계속 3일 동안 너무 충격적인 게 왜 교구가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성가대가 앉은 거 아니죠? 첫날 성가대가 있죠? 다 성가대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너희 세대가 400년 뒤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정착하니 400년 뒤에.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요. 70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700년 뒤에 성취하시게 때가 찰 때 성취하시기 위해 700년을 기다리시다가 호렙산에서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모세가 미디안에게 40년을 모세가 채웠지만 하나님께는 700년이 채워진 거예요. 이 fourth generation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700년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700년을 기다리다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모세를 콜링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요 어느 날 just one day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No, no,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 하나를 맡기실 때 700년을 기다리다가 맡기시는 게 있어요.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친오힐스에 있는 동부사랑의교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일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과 대충 사는 사람과는 인생에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2000년, 700년 정도를 기다렸던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줄 알고 놓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무게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게. 네?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내를 주었다면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 아내한테? 빨리 들어가요. 아내 오늘 수지 맞은 거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아내는, 남자들만, 내 아내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남편은 훨씬 그 전부터 이런 언약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때가 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까지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때가 차면 아무도 못 막아요. 오늘 만 2년으로 돌아옵니다. 이 만 2년이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2년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주실래요? 이분이 여러분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잘 들으세요. 이 인연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요셉도 알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관원장이야,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은 매일 주님 붙들고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 손을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40장 14절은 결정적인 요셉의 미스테이크예요. 아무리 주님 의지하고 있는데도 주께서 나를 감옥에서 못 꺼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님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던 날이에요. 주님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기가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길어야 좋을까요? 짧아야 좋을까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이날부터, 이 사람이 간 날부터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안 돼요. 누가 주님이 돼요? 이분이 주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분이 복직됐겠지? 매일 님이 오시나 보다. 아침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세 달이 지나도 안 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지나면 포기할까요? 서울 사람들은 3개월이면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도 사람들일까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똑같아. 우리는 3개월이지만 그분들은 6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자, 맥시멈 6개월 기다렸다고 시작해요. 6개월 기다리던 어느 날 요셉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손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했나이다. 그날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다시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기도를 시작한 날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만 2년이에요. 기도한다고 어떤 때는 응답이 바로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제목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꿈을 해석할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점치는 사람 다 안 나와. 왜? 틀리면 죽으니까. 그때 여러분 술 맡은 거 하는 적이 손을 딱 듭니다. 왕이시여 내가 옛일을 추억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왜 2년? 왜 2년? 요셉이 주를 떠났기 때문에. 당장 데려와. 요셉이 복직되는 겁니다. 아니 복직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뭔가 이것입니다. 집사님 이것만 딱 들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시간은요, just passing by.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시면 40 years had passed. 기도하지 않고 살면 모든 시간은 just passing by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주를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시간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집사님 이런 응답의 때가 채워지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just passing by.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은 달라요.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오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는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41장 14절 16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모세를 요셉을 부릅니다. 왕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는 게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창세기 41장 14절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4절. 41장.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요. 네. 술 맡은 관장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얘기했더니 당장 데려오라는 겁니다. 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네, 여기까지. 여러분, 왕이 보내니까 신하들이 가서 얼마나 빨리 가서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급히, 영어로는. quickly. 빨리. 우리하고 주님과 코드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때가 차면. 주님의 때가 차면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저는 창세기 50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셉이 보통 때처럼 2년 동안 이때는 돌아와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옥이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서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그냥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게 된 이유는 부르니까. 그런데 수염도 대충 안 깎고 거기 있었던 거 행복하게. 그런데 보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감옥문을 요셉이 열려고 발버둥 치고 감옥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간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발버둥 치면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까? 문이 열려진 것입니까?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발버둥 쳐서 열린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발버둥 쳐서 내가 열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이런 믿음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안 열릴 때는 내가 주님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던 날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왜 좋아하느냐? 요셉의 감옥문을 요셉이 억지로 하는 날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리던 날! 내 모든 막혀있던 문이 빗장이 열리던 날! 마지막 질문해볼까요? 나가서 꿈을 해석해준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다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디에도 들어온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pouring out,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소망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전 마음을 주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때가 차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겁니다. 하나님, 요셉은 감옥문이 열리던 날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 들어라. 그날 내가 요셉의 하늘문을 열었느니라. 아멘하는 가정마다, 아멘하는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오늘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그거 부를 수 있어요, 한 번 더? 목사님. 이따 기도할 때. 통역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요? 1분만 해요, 통역. 긴 거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다 알아들어요, 영어권도. 왜냐하면 성령이 통하게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오늘 어려운 말이에요, 한국말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 마음속에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복 달라고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만 붙드시면 돼요. 주님 붙드는데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복 같아. 저것이 나를 성공시킬 것 같아. 아니요.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내 마음이 100%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도 주님은 기다려요. 얘가 진짜인가? 진짜 돌아왔나?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어떤 제목은 1년, 어떤 제목은 2년, 어떤 제목은 15년이 걸려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열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가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3일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지만 주의 말씀만이 남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찬양팀 올라오시죠. 그 이겁니다. 저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민 목회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발버둥 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이 시간 제일 먼저 우리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딱 한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보실 때 닫혀있는 자식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내 자녀의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소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던 요셉이 다시 주님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오늘 두 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붓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글마인드드에스,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차여 기도한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길은 내가 발버둥쳐서 내 입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나 혼자 발버둥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여 삼차하고 우리 가정에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